제가 섬기던 교회 중에 찬양 리더로 열심히 봉사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인도하는 찬양 중에는 로마서 16장 19절이라는 복음성가를 아주 열성적으로 부르던 모습이 지금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 찬양은 한 15년 전쯤에 힙합 뮤직을 좋아하는 교회 청년들이 많이 불렀는데 아마 지금은 많은 성도님들이 있었거나 또 혹은 익숙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힘차고 신나지요. 그런데 그 가사는 더 강렬합니다. 또 그것도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여러분 성경에 귀하지 않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특별히 이 말씀은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평생 마음에 담고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에게 간절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악한 사탄의 세력을 이겨내고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먼저 선한 데 지혜로우라는 말씀은 여기 보시게 되면 선하게 살라 그러지 않고 선한 데 지혜로우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선하게 살아라, 바른 삶을 살아라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선한 일을 지혜롭게 찾아내서 그 일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라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사랑도 있고 소명까지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라남도 광양 하면은 제철소로 유명한 동네잖아요. 예, 거기에 한 80명쯤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30대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그 지역을 잘 섬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형편을 조사를 했더니 거기에는 신혼부부가 많이 있어서 아기 엄마와 임산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양 제철소 때문에 다들 이사 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은 이 임산부와 아기 엄마들은 아주 외롭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임산부들과 이 아기 엄마들을 위해서 거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참여하게 되고 저절로 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지 15년 만에 이 교회는 1,500명이 넘는 교회로 부흥하게 되었고, 지금은 사회봉사로 목회하는 교회로서는 한국에서 아주 모범적인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 광양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 교회가 해야 될 선한 일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 알아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큰 덕을 끼치고 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선한데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악한데 미련하라 하는 말씀. 이 말씀은 이 악에 물들지 말고 순결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선교하라고 제자들을 보낼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근데 여기에서 이 순결하라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이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미련하라, 이 악한데 미련하라는 이 단어와 성경 원어에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악에 대해서 이 미련하라고 하는 단어는 악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이 흠없고 순결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지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부패한 사회가 어느 사회였을까요? 우리가 잘은 알수 없지만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마도 노아 시대와의 아브라함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악이 세상에 관영함으로 그 당시 이 사회 사람들은 여러분이 물로 망하거나 이 불로 망하거나 이 하나님의 이 직접적인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받기까지 부패한 사회 속에서도 여러분 이 노아와 롯은 악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6장 9절 하반절 말씀과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 제가 이어서 봉독해 드립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동으로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며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이지요. 노아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는 그렇게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롭게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또 롯은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는 그렇게 방탕한 이 소돔 지역에서 고통당하면서까지도 그는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노아와 롯처럼 악에게 물들지 않는 그것이 악한데 미련한 것이란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악한데 미련한 이 말씀은 뭐이 악이 뭔지도 모르는 이 그런 아주 미련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 악한데 미련하라는 말씀은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악이 뭔지도 모르면은 나도 모르게 악한 일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되지도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의 선이고 뭐의 악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구제하는 것은 선이고 도둑질하는 것은 악이다. 그러나 이 정도만 가지고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악한 일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예민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지금 내가 빠지기 쉬운 일, 악한 일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철저히 그것을 피해야 되고, 나아가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실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삶입니다. 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은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인생들이 모두가 다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이 있는 로마서는 아시는 대로 교리 서신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전체가 1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크게 둘로 나누면은 11장, 12장. 이 11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이 하나님 믿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한 이 교리적인 측면을 아주 이론적으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 12장부터 16장까지 5장에는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올바른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 11장까지는 이론이고, 뒷부분 12장부터는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가 시작되는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되죠. 오늘 이 실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실제 부분의 처음과 끝의 내용이, 그러니까 이 12장과 16장, 이 처음과 끝 내용이 아주 비슷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해보십시오. 12장 1절과 2절에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세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분별하도록 하라.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우선 영적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인지 분별하며 살으라고 제일 먼저 이 12장 첫 부분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장 16장에 가보시면은 이 올바른 삶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결론적으로 교훈해 주시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칠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처음 부분과 이 마지막 이 결론 부분을 지금 말씀 제가 드렸던 이 부분을 두 부분 비교해 보시면은 여러분 굉장히 비슷하지요. 여기 첫 부분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고 여기 16장 19절 마지막 결론 부분에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 두 말씀이 굉장히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내용이 함께 처음과 끝에 이 쌍벽을 이루어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메시지, 우리 크리스찬의 올바른 이 삶에 대한 핵심 내용을 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올바른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1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악한 자들을 떠나라고 그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들에게서 떠나라. 악한 자들을 떠나라.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악한 자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이 배운 교훈을 거스려서 분쟁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피해서 악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 악한데 미련한 올바른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을 한 다섯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첫째는 성도들이 배운 교훈을 거스리고요. 둘째는 교회 분쟁을 일으키고 셋째는 교회 방해거리를 만들고 넷째는 자기 배를 섬기고 다섯째는 아스마는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악한 모습 중에서 여러분 가장 중심되는 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연속적으로 이 다섯 가지가 쭉 연결되는데 말씀을 거스려서 분쟁하고 신앙생활 방해하고 자기 배를 섬기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해를 끼치고 사람들까지 미혹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본문에는 성도들이 배운 교훈을 거스른다고 그랬는데 여기 성도들이 배운 교훈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배웁니까? 교회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이 성도들이 배운 교훈을 거스리지 말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배운 이 교회 교훈을 거스리지 말라는 이런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교훈을 절대적으로 따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르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교회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만일에 교회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런 교회 말씀은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생긴 사건이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 사건이지 않습니까? 천주 교회의 말씀은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우리가 두게 될 때에 교회의 말씀이 들리면은 따르지 말라고 하는 그것이 교회의 말씀을 함부로 무시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결코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회든 당회든 노회든 총회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리지 말라고 하는 이 귀절은 우리들에게 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첫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설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 또두 번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는 한 성도는 교회 말씀도 잘 따라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는 교회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것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것을 가르친다고 하면은 그 교회에서 말씀 배우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될 것입니까? 다 하나님 말씀 거스르는 사람이 되고 말지요. 전부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고 바다에 빠뜨림을 당하는 것이 낫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에서 잘못된 것을 가르쳐가지고 온 교회 성도들이 미혹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일인 겁니다. 또 여러분 교회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교회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일에 교회를 무시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무시하면 두 가지 어려운 이 무서운 악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는 교회를 쉽게 떠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무시하는데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조금 기분 나쁘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은 교회 다닐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바르지 못한 교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교회를 절대적으로 따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념은 나는 절대로 교회를 무시하지 않고 함부로 떠나지 않겠다. 내 마음에 혹시 안 드는 모습이 있어도 교회를 존중하겠다. 이런 신앙관과 좌우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평생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또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이 교회 분쟁을 안 일으키겠어요? 교회에서 판단하는 게 나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따르시겠어요? 툭하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반대하고 비난하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은 쉽게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고 분쟁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권하는 것은 그렇게 분쟁 일으키는 사람에게서 어떡하나 떠나라는 겁니다. 그게 악한데 미련한 모습, 악에 섞이지 않는 모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분쟁이 일으키는 사람과 섞이지 않는 것이 악에 물들지 않는 길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굉장히 귀중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무시하지 않겠다. 교회를 존중하겠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존중하겠다. 그리고 교회에서 분쟁 일으키는 사람과는 섞이지 않겠다. 적어도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이 분쟁은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서 분쟁을 일으키는 거죠. 여기 17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거스려서 분쟁 일으키는 사람 떠나라는 거예요. 만일에 다른 성도가 악한 방법을 주장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 사람과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악한 자들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악한 자들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복잡하시죠? 일으키지 말라고 그랬다가 또 어디서 보면 일으키라고 그랬다가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교회가 되고, 우리는 정말 교회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고, 함부로 내 생각대로 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는 분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우리를 미혹하고 무너뜨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분별할 줄 알게 되고 피할 수 있어서 악에게 물들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배우고 익혀서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저 개인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저도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에는 집안에만 우리 모두가 있지 않습니까? 전 그래도 여태껏 밤 12시 전에 자본 적이 없어요. 말씀 배우다 보면은 금방 12시가 지나가 버리고 말고요. 새벽 한두 시가 되고 말아요. 어제도 2시 반에 잠을 잤어요. 그 중에 어느 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쉐어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선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한두 번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형편에 맞추어서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예배이고 그 다음 교육,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라도 우리의 형편에 따라가지고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보고,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 보고,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는 일이 그런 시간에 우리도 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가 어렵고 악한데 미련한 성도가 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서는 부족합니다.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듣고 읽고 익혔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아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성경 말씀이 성경 지식에 그치지 아니하고 성경 지혜가 되는 겁니다. 지식만 많은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불교의 스님입니다만은 성경을 어떤 목사님처럼 많이 아는 그런 스님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지식을 어떻게 해서 내 삶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용하고 실제로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지혜인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익히고 받아도 악한 마음, 지혜롭지 못한 마음을 품으면 악한 데밖에 이용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 지식을 많이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성경 지혜를 소유함으로 해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내 배를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18절 오늘 읽은 말씀이지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를 섬기라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거스리냐고 하면은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이 거스른다는 거예요. 자기 배를 섬기면은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거스를 수 있고 교회 언제든지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배를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탐심을 품고 자기 이권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자기 이권 섬기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그렇죠, 여러분? 자기 욕심 추구하는 사람은 그것이 우상이 돼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찾는 대표적인 이권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대표적인 거 이런 것들이겠지요. 재물, 권력, 명예, 막 이런 것들일 겁니다. 이권을 섬기면 이권이 우상이고, 돈 섬기면 돈이 우상이고, 권력 섬기면 권력이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탐심을 품고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교회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런 욕심에 빠지면 자기 배를 섬기면 무서운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교회 말고 세상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회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재물욕과 권력욕이 생기면서 불의에 빠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너무 안타깝고 염려가 되고 지금 정의가 무너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너무 큰 걱정거리입니다. 불의한 사람이 오히려 더큰 소리치고 더 당당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의로운 사람을 박해하는 그런 경우도 참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국민들이 불의한 사람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은 예레미야 5장 30절과 31절 말씀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그저 좋다고 따라다닌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악행하는 것을 성도가 좋게 여기고 거기에 다 미혹돼서 쫓아다니고 정치 지도자가 불의를 행하는 것을 백성들이 좋게 여긴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결과 나중에 어떻게 되고 말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한 베냐민 자손들에게 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 가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불의한 자들이 순진한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8절 하반절 말씀이지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기 교활한, 여러분 성경에는 공교한 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공교한 말, 교활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자가 의로운 척하면서 그럴듯하게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운 줄 알고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또 아첨하는 말이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잘 대해줄 것처럼 속이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잘 해줄게. 그래서 백성들을 따르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예도 있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압살롬이 참 잘생겼다고 그럽니다. 기가 막히게 잘생겼어요. 아주 그리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왕위가 탐나서 반역을 계획하고 한 일이 뭡니까? 성문에 가서 백성이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그 백성을 만나가지고 그 하소연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재판관이라고 하면은 너희들에게 정말로 참 잘해줄 텐데 내가 재판관이 아니라서 참 아쉽다고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백성들이 너무 감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절하려고 그러면은 절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 백성을 안고 입을 맞춰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백성에게 잘해줄 것이라고 속이는 거잖아요. 많은 백성들이 그런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자기 배를 위해서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을 미혹하는 거란 거예요. 그 결과 압살롬은 결국은 아주 비참하게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단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서면에 얼마나 잘해주는지 아십니까? 교활한 말, 그 아첨하는 말로 우리 순진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에 혹시 빠지게 되면은 재산 다 바치고 가족까지 떠나게 되고 이단 그 교주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사람들 많이 있는 걸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악한 자, 이 악한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모습인 겁니다. 불행하게도 교회에도 잘못된 지도자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 악한 자들이 교회보다도 더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더더욱이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살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을 이기고 영광의 구원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 하나님 자녀들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나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지만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삶을 우리 예수님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탄을 짓밟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오늘 본문 하반절 말씀이지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면 우리만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까지 선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죠.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로 결단하고 정말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자들에게 미혹되지 아니하고 특히 지금 내가 해야 될 선한 일을 잘 찾아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진실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기쁨과 보람이 충만한 삶을 살다가 이후에 꼭 천국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으로 살수 있는 힘과 또한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악한 것을 분별하여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을 찾아내서 성실히 실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에서 마음껏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진리를 알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으며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자들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복된 인생을 살아나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구원하시며 성도들에게 만복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악한 것을 분별하여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감동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귀한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